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여졌고 모든 성벽은 무너져 내리고 불타버렸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서히 폐허로 변해버렸고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 영광스러운 도시가 말 그대로 버려진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150년 후 어느 날 페르시아에서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훼파되고 그 문이 불타버렸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슴에 안고 이 예루살렘 성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하나하나 쌓아올리게 되죠. 그리고 지난 150년 동안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이란 역사를 불과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을 작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의 그 크기가 광대합니다. 그러나 도시가 폐허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의 수는 희소하고 너무 적은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텅텅 비어있고 이 아주 썰렁한 분위기가 성 안에서 감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중건하고 있으나 막상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자 하는 자가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웠던 도시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거기는 아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예루살렘이 치안이 불안합니다. 주위의 적군들이 이 시시탐탐으로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또 불타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에 놓인 도시인 것이죠. 이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잘 입주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요, 치안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주변에서 지금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언제 기습을 받을지 모르는 이 전운이 감두고 있는 도시이기에 이 불안한 마음에 거주를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이 한국도요, 이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무슨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시험 같은 어떤 도발의 사건들이 신문에 나오면요, 이 주식시장이 완전히 확 무너지죠. 이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 투자 업체들이 선뜻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치안이 불안하면 이 예루살렘에 선뜻 이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개척적인 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이 당시로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니까 모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시에 쉽게 이주하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요, 이 예루살렘은 농사 짓기가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비옥한 토지를 가진 도시가 가장 으뜸 도시인 거예요. 가장 농사짓기 좋은 도시는 빵집이란 별명을 가진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매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헤브론, 이런 주변 도시들은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웬만하면 그런 땅 가서 살고 싶어 하지 이 예루살렘은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은요, 일자리가 많은 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편의시설이 좋은 도시도 아니고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나 헤브론 같은 이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이 도시로 이주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 성으로 들어가자는 세 번째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면 경제활동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어서 모든 생활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입니다. 제사와 예식이 진행되고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서 이 성이 움직이는 데 규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죠. 장사하고 물건을 팔고 해야 돈을 벌어야지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면 이 모든 이 제사와 또 어떤 예식에 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느헤미야가 지금 열심으로 하나님 섬겨서 주일날, 일요일날은 이 성벽 문을 열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장사도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제활동이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지금 거부하는 거죠. 미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아주 큰 대형 기업들은 택스가 싼 주로 막 이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경제활동이 힘드니까 이 도시로 이주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성은 크게 지었는데 성 안이 지금 썰렁합니다. 사람들도 이주를 잘 해오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그럼 이 도시가 그냥 유령 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영광스러운 수도요, 시온이라 불렸던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주하려고 오는 사람이 없는 아주 이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가 머리를 감싸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하나 주십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토대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 귀한 자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비 뽑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요? 바로 백성의 두목들입니다. 이 살기 힘들고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가옥이 없어요. 판자촌, 뭐 난민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됐으니까요. 곳곳에 풀만 무성하고 막 뱀들이 기어다니고 쥐가 막 들락날락하는 이 성에 자원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등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존재가 되어줬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지도자셨어요. 그분은 먼저 스스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희생하면 따라오는 자들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축제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그 도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성도들이 그 모습 보고 따라와요. 지도자의 희생 없이 백성의 희생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리더의 자리에 있는 자가 먼저 앞장서서 고통을 감수할 때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품과 성품도는요, 자신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가름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강제로 힘으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백성만 고생하게 하고 자기들은 베들레헴이나 헤브론으로 이렇게 뒤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이 현장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켰던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그런 리더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거주했던 사람들은 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뽑힌 백성 가운데 10분의 1이었어요. 1절 말씀 중간을 보니까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제비 뽑기는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또 다른 12번째 사도 마띠아를 뽑을 때 썼던 방법도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동일한 방법으로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감화시키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곳에 사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에 우리가 이 아파트 예전에 당첨할 때 왜 번호표 뽑고 막 제비 뽑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제비 뽑기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죠.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백성 중 10분의 1을 이제 뽑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밖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비에 뽑혀서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와야 했던 것이죠. 삶의 터전을 옮기는 문제, 여러분 그것이 어찌 쉬운 문제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정말 살기 힘든 도시거든요. 치안 불안하죠. 경제활동 보장되어 있지 않죠. 자기가 살아야 할 가옥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불편한 것이 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 학교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일자리도 변변치 않아요. 마트도 차 타고 멀리 가야 하고 너무나도 불편한 그 도시를 지금 이사 가야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비 뽑은 이 결과에 순복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자기들이 바라던 소원과 그들이 가진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와도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철저하게 순복했던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의 위대한 영적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이 백성들도요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결과에 순복했습니다. 제비에 뽑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 앞에 명명백백한 계시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0분의 1을 뽑았다는 것은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일할 재직을 뽑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직분을 주시면요 사실 많은 거 포기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직책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포기할 것들 많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예로 들면요 선교지에 나가면 자녀들의 교육 포기해야 합니다. 안락한 가정의 삶도 포기해야 해요. 직장 포기해야죠.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포기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직분자가 되면 더 많은 시간 내야 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치르는 그 대가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만 더 많이 받고 비난만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바로 선택 때문인 겁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선택에 대한 소명의식 없이는 선교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없이는 오래 사역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에게 혹은 직분을 새로 받는 분들에게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거 합니까? 내가 뭐하러 이런 불편, 이런 불만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소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도 능히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기에 내가 이거 가야지. 소명의식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야, 내가 지금 이거 뭐 때문에 이거 하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하나?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비 뽑혀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이 불만 섞인 이 자세가 아니라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순종함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소명의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했던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뜻에 맞추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놀랍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